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상을 재개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평화협상 타결에 근접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 측은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제주 남방 이오도 인근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 상공을 우회해 남하하는 과정에서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이오도 중첩 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카디지에 2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카디즈 진입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중국 대사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이 문제에 관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일에서 4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열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는 양측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한편 올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9일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국방 예산 증가액이 지금까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에서 국방비를 늘린 액수가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이전 추정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는 매년 늘리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를 국방비에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방위비 삭감을 중단하고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지 말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독일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미사일 배치 금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이 조약을 파기했고 러시아도 조약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에 체결한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F는 사거리 310에서 3,400마일의 핵탄두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입니다. 아델 압델마우디 이라크 총리가 29일 의회에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압델마우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알리 알시사니의 설교를 우려하면서 들었다면서 사직서를 의회에 보내 의회가 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시스타니는 29일 설교에서 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의회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28일 군과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발포해 최소한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나치 세력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독일 국제기록보관소에서 이제는 그 1,000만여 명에 이르는 나치 희생자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강제 노역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 중인 독일 바트 아롤젠에 위치한 독일 국제기록보관소가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85만여 개의 문서를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희생자 약 1,000만 명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강제 수용소에 갇혔거나 죽음의 행진에 강제 동원됐는데요. 이 기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점령한 독일 남부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일주일 만에 약 4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당국은 내년에는 영국이 점령했던 지역의 명단과 함께 3천만 건에 달하는 원본 문서 중 더 많은 문서를 온라인에 계속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0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 오늘 밤 평안북도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렘브란츠의 노래입니다. 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라면 난 최고야. 너의 곁에 있을게. I'll be there for you.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해 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무장세력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재개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치계의 거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 걸로 평가받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이상기후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식량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을 깜짝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방문은 안전 문제로 사전에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백악관도 대통령의 아프간 방문 일정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대통령의 아프간 방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낼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플로리다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음 달 1일에 백악관에 복귀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28일 밤 8시 30분경에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미군 장병들을 만나고요. 또 아프간 대통령과의 짧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약 3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간을 깜짝 방문한 건가요?
네,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대 식당을 찾아서 장병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직접 칠면조 고기를 그릇에 담아주면서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식사 후 미군 장병들에게 행한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And I'm here today to just really say Happy Thanksgiving, but also thank you very much.
네, 오늘 이곳에 온 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장병들의 위대한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8,330마일 넘게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우 강한 나라이며 매우 잘하고 있고 고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이 취임한 이래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2.5 trillion and nobody beats our great army, navy, air force, coast guard, marin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취임한 이래 2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육해 공군과 해안 경비대는 물론이고 이제 우주군까지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언급하자 장병들 사이에서는 함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2017년 취임 후 아프간을 방문한 건 처음이고요. 지난해 연말에 성탄절에 이라크를 방문해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적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미군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약 12,000명의 병력이 주둔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6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몇 달 전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무산되면서 이 계획도 유보됐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약 1년 전부터 잘메이 할릴자드 특사를 임명해서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거의 합의 초안이 마련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 등지에서 공격을 계속해서 미군속 한 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미군 감축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미국은 아프간 내 기지 5개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병력을 감축하면서 그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분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탈레반 대표들과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려 했다는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탈레반과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탈레반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은 죽었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면서 지금 탈레반 측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도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고 정전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간 병력 감축도 예고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군 병력을 8,60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전까지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이고 아프간 국민과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치의 거물인 나가소네 야세히로 전 총리가 별세했군요.
네, 나가소네 전 총리가 29일 오전 향년 101세를 일기로 도쿄 시내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가소네 전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나가소네 전 총리는 1982년 71대 총리직을 맡아서 1987년 73대 총리직까지 연속 재임했는데요. 이 기간 미국,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가소네 전 총리 재임 시절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등 세계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활동했는데요. 타고난 친화력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두루 가까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가소네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1918년생으로 도쿄 제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내무성에서 근무하다가 해군의 회계 담당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는 걸 지켜봤던 전쟁 경험 세대입니다. 1947년에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이래 무려 20선 기록을 갖고 있는 일본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정치인이죠?
네, 맞습니다. 전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총리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앞서 1960년대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마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데요. 1983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만찬 연설의 3분의 1 정도를 한국어로 연설해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1985년 8월 15일에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인데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지만 도조, 히데기 등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돼 있어서 주변국들은 일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등 후임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주변국들의 항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나가소네 전 총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나가소네 전 총리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나가소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에도 일본의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했고요. 물러난 후에도 일본의 국내 정치 또 국제 외교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발한 의정 생활을 했는데요. 지난 2003년에 85세가 되면서 56년간의 정치 생활을 접고 은퇴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천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시아 식량 도전이라는 제아의 이 보고서는 다국적 감사기업인 PCW, 라보뱅크 그리고 투자회사인 테마섹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발표군요.
맞습니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집중하면서 세계 최대의 쌀 생산권을 형성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 가뭄과 홍수 등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많은 경작지가 사라지고 농산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개인당 경작지가 2030년이면 5%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요인 하나만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보고서는 아시아의 인구가 10년 안에 2억 5천만 명이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만한 나라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런가면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들이 점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막대한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다른 나라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엔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놨었죠.
맞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지난해 국제 무역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남미 국가들과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식량을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정도나 식량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4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8조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관측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이 8억 달러 정도의 경비를 투자해서 개선 노력을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아시아 국가들이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살충제와 비료를 살포하고 해충을 막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등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은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들이 아시아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국토안보부가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들을 추적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내부 감찰실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소매협회는 올 연말 소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영향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감찰실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27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관용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가족과 분리됐지만 국토안보부가 이들 분리된 가족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데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까?
감찰실 보고서는 우선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들과 분리된 아이들이 많지만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찰실 보고서는 국경 순찰 요원들이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떼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분리된 가족 건수가 1,400건에 달하는 것은 확인됐으나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국토안보부가 현장 직원들에게 무관용 정책 시행을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관용 이민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말합니다. 주로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요. 원래 미국의 이민 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관행이 잡았다가 풀어주기입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적발되면 체포돼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수용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 출석 날짜를 준 뒤에 풀어주지요. 하지만 추방될 것을 염려해 법원에 나오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는 즉시 전부 형사 기소하겠다며 무관용 정책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이유는 뭔가요?
이 형사 기소되는 사람은 보통 구치소로 가게 되지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구치소에 함께 보내지 않고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된 이민자의 자녀는 일단 별개 보호시설로 보내시고 그 뒤에 친척이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무관용 정책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격리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시행됐던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중미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이민자가 몰려온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관용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부모를 찾는 아이의 울부짖음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켜야 했죠.
이렇게 해서 분리된 가족들을 다시 찾아주기 시작한 거군요.
네, 하지만 보고서는 국토안보부가 수천 시간에 걸쳐 1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분리된 가족을 추적하고 재결합시키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혼자 미국에 들어오다 잡힌 미성년자를 72시간 안에 연방보건후생부에 인계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반인신매매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분리된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5가지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국경 순찰 요원들이 분리된 가족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요. 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세관 국경보호국의 전산 시스템을 일부 수정할 것, 또한 이민 세관 단속국과 추방국, 보건후생부가 협력해 이민자 가족 재결합을 위한 관리 운용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 보고서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국토안보부는 국경 지역에서의 추적과 관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조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안보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8일이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다음 날인 29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쇼핑 기간이자 미국 소비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번역하면 검은 금요일인데요. 이게 왜 쇼핑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말은 원래 미국 동부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 1950년대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난 다음 날 물건을 사려고 필라델피아 도심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몰려드는 사람들로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은 밤새 교통정리에 치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혼잡한 상황을 빗대서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 즉 검은 금요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대형 상점 등 가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렇습니다. 워낙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가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전날부터 밤을 새우거나 상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원하는 상품이 있는 매대로 달려가는 모습이 미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업체가 판매 경쟁에 나서면서 전날인 추수감사절 오후부터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쇼핑에 많이 나설 것 같은데요. 판매 전망이 어떻습니까?
미국 소매업연맹 NRF는 추수감사절인 28일부터 큰 폭의 온라인 세일이 벌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 동안 약 1억 6,500만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물건을 사러 가는 셈입니다. 이 NRF의 조사 결과 이미 3,900만 명 이상이 추수감사절인 28일에 쇼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NRF는 올 연말 소비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 증가해 7,200억에서 7,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2.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밤새 줄을 서거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쇼핑을 하는 게 싫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반 소매점을 찾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 예전만 못합니다. 대신 온라인 구매 액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은 6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건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도 연말 쇼핑 기간 온라인 쇼핑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전처럼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최대 폭의 할인을 경험할 수 있는 깜짝 기회였지만 최근 들어 유통업체들이 장기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일상적인 할인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해 보이자 올해는 업체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 등 할인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준비에 들어갑니다. 집이나 건물을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연말 명절 분위기를 내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각종 전구와 장식으로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전망을 하는 겁니까?
미 전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 농가를 대표하는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 해리스 연구소에 의뢰해 연말 연휴가 끝난 올해 1월 2천여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생나무 구매는 전년도인 2017년도에 비해 20%, 인조나무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생나무 5,400만 그루, 인조나무는 2,500만 그루를 더 구입한 건데요. 협회 측은 이렇게 트리 판매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면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이 세대가 20, 30대가 되면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신들만의 가족 전통을 만들기 위해 트리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 더그 허들리 대변인은 CNN 방송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히 생나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조나무도 생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판매가 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나무 농장을 대표하는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와 달리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 측은 인조나무도 최근 몇 년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도 회복됐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나 보군요.
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트리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건데요.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미국인들이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집을 장식하는데 트리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구매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업계 부흥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소유하는 비율은 부모 세대 때보다 낮다고 하던데요.
예, 밀레니얼들은 부모 세대가 같은 나이일 때보다 주택 구입은 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최근 밀레니얼의 주택 구입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에 집을 구매하는 주체가 가족이었다면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닌 친구들이나 단순한 동거자의 형태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 집에 하나 이런 식이 아닐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전국 부동산협회는 또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트리 구매에 나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공급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전 금융위기로 크리스마스 트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예 업계가 트리 재배를 크게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7에서 8피트짜리, 그러니까 2미터가 좀 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경우 10년 정도 자라야 하는데요. 아직 생산량이 공급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트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트리 공급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물량이 달리면서 큰 할인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이 부릅니다. 고통을 견뎌내면 더 강해질 거예요.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Stronger 듣고 오시죠. And do the things I want.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me. Think you've had the last laugh. But you think that everything good is gone. Think you left me broken down. Think that I'll come running back. Maybe you don't know me cause you're dead wrong.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0여 년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가 벌어진 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대통령 탄핵 전국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 이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지난 9월 24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Of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수반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던 일에 관한 건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 유력한 당내 경선 주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탄핵 사유에 관한 미 헌법 규정.
그렇다면 미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반역이나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떤 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위공직자의 특정 행위가 탄핵할 만한 일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악관이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화당 집회에는 녹취록을 읽어보라고 적힌 웃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정도의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이 과연 통화를 직접 들은 게 맞냐면서 녹취록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통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과 연계한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이 속속 알려지면서 상황은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일정 참가 권리를 배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 각 기관은 소속 인원과 조직의 탄핵 조사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여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찬성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친공화당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였는데요.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5%였습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5%였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초 조사에서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4%로 줄었는데요.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격차가 51% 대 40%로 벌어진 건데요. 이제 미국민들은 탄핵에 대해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의 발언록도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황 진전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절차.
미 헌법은 의회에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부여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관련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권한을 특정 당파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게 만든 건데요. 하원에는 탄핵 조사권, 상원에는 탄핵 심판권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여서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상원은 이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불러 탄핵 심판에 착수합니다.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심판 과정에 발언권이 없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표결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파면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석 가운데 3분의 2면 67석인데요.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선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큰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이전에도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 방안을 둘러싼 대립,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 방해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회에서 추진했는데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책임을 추궁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입니다. IMF 새 총재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가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총재에 이어 두 번째 IMF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66세로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 불가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카를 마르크스 고등경제연구소에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1976년 이것을 졸업한 뒤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후 세계은행과 EU 집행위원회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가 되기 전 EU 예산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IMF는 지난 1945년 출범한 이후 관례로 유럽에서 총재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1일부로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총재에 임명된 뒤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경제와 재정체제의 안정을 돕는다는 IMF의 임무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 분쟁이 상존하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IMF 총재가 된 것이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정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뉴스 속 인물로 크리스탈레이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Bailey Again, A Dog's Purpos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어린 소년 이든의 반려견 베일리는 행복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어느새 다른 강아지의 몸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생김새와 역할, 이름도 달라지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행복한 반려견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베일리. 베일리의 자기소개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Getting ahead of myself 한번 들어볼게요.
And why does food taste so much better in the trash? This was me, and then this was me. Then I came back as this little guy. A lot of lives for one dog to live. But I'm getting ahead of myself. Let's start at the beginning.
I'm getting ahead of myself. 오늘의 표현입니다. Get ahead, 앞서 나가다. 그럼 I'm getting ahead of myself는 어떤 뜻이 될까요? Getting ahead of oneself means doing something too early or acting prematurely. Getting ahead of oneself는 즉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I'm getting ahead of myself. 아직 확실치 않은 일에 큰 기대를 하거나 혹은 영화의 베일리처럼 두서없이 빨리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 I'm getting ahead of myself. 내가 너무 앞서 나갔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다 어느덧 방랑견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베일리. 우연한 계기로 마침내 자신이 다시 태어난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고 예전의 가족을 찾아 달려가는데요. 오늘의 표현 I'm getting ahead of myself.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nd why does food taste so much better in the trash? This was me, and then this was me. Then I came back as this little guy. A lot of lives for one dog to live. But I'm getting ahead of myself. Let's start at the beginning.
오늘의 표현은 getting ahead of oneself. 너무 앞서 나가다였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 위더스의 Lovely Day, 사랑스러운 나날들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the sunlight hurts my eyes And something without warning love Bears heavy on my mind Then I look at you And the world's all right with me
And I know it's gonna be a lovely day.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